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이 핵심은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냐면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깊이 또 깨닫고 또 확인하고 이제 성장해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 라일의 거룩, 또 예전에는 거룩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성결이라는 또 제목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 거룩, 성결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한 20장 넘어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죄, 우리가 가장 어떠한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책장을 정리하다가 우리 장인어른,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장인어른이 15년 전에 저한테,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저한테 보내주신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언젠가 읽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책사에 껴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장인어른이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에게 쓴 편지도 있고 저한테 쓴 편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아침이었나? 제가 이제 오늘 아침이구나.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한테 그것을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혼자 조용히 가지고 가서 그냥 막 울면서 읽더라고요. 거의 한 7, 8년 만에 우리 이제 그 아버지 딱 그 편지를 줬더니 한눈에 이거 우리 아버지 글씨체인데 딱 그렇게 알아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쓴 그 내용 중에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와닿은 게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 목사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좋지만 항상 우리는 회개를 먼저 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한다. 회개를 설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곧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러한 회개하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닫고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걸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합당한 자로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 이것이 다 성화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화의 가장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그 제목 그대로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이 드러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마지막 그 순간에 큰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있냐, 거룩의 열매가 있냐,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어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느냐,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깨어있지 않냐면, 정말 내가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오래간만에 좀 책장을 청소를 했습니다. 이 책꽂이 있는 데를 청소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딱 한번 휴지를 딱 했더니 시꺼매요. 그 방이니까 나름대로 매일매일 좀 약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살았는데 오래간만에 딱 정리해보니까 빼놓고 닦아보니까 엄청나게 시꺼먼 것이 그냥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나를 씻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흰 것으로 이렇게 물걸레로 이렇게 티슈로 닦아내기 전에는 뭐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번 해보니까 그냥 검은 것들이 확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는 깨끗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눈에 띄는 죄를 짓지 않아. 뭐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아. 그러한 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평안한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나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느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안 쫓겨나려고 더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그 비용, 죄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대가, 비용을 지불했지만 동시에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영적인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비용을 지불한 만큼 이제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학교를 열심히 다닙니다. 요즘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대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의 전체 비용이 한 10만 불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트위션만 한 6만 불 정도 되고 뭐 기숙사비, 뭐 식사비 다 하면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돈이 얼마냐면은 이제 10만 불, 거의 10만 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1년에 10만 불을 대고 학교를 다니는데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용을 냈는데 융자를 해서 어떻게든지 비용을 지출했는데 배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학교에 그냥 출석하고 있다, 내가 학교에 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하고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학교에서 정말 존경하는 교수가 있냐? 자기 전공이 철학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맞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신앙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거지만 학문적으로 그래도 네가 배우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너 교수님, 너 어드바이저 있을 거 아니야? 지도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있기는 있는데 형식적이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지도교수의 문제입니까? 학생의 문제입니까? 너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원도 가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직장도 취직하려고 할 때에 교수님 추천서도 필요하고 또 너는 누구에게 배웠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누구한테 배웠다? 무엇을 배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지난번에 너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교수가 너의 레포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때 자기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 동의하지 않았을 때 너가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래도 고쳐주고 너를 존중해 줬지 않았냐 그 교수님이. 그렇다면은 그분도 너하고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같은데 너가 그분하고도 대화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좋은 학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뭡니까? 교수 한 명당 학생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교수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이 10명 아래일 때 뭐 6명, 7명일 때에 그런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는데 네가 대학 4년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또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학교의 유익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을 지불했는데 대가를 지불했는데 너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공부를 했을 때에 그 공부를 한 것에 대한 정말 너가 더 전문적인 어떠한 지식, 지혜 그런 방향을 교수로부터 멘토링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너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란다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아들하고 오늘 좀 대화를 하면서 제가 거기 데려다주면서 그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워싱턴 DC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어서 제가 아침에 라이드를 해주면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그래도 얘가 크긴 컸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전 같으면 잘 안 들으려고 했는데 좀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그만큼 또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오면 됐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 것, 그 다음에 의로운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것, 점검하는 것,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성화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함받았다. 그 칭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온전히 나누고 있는가?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좀 막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는 좀 민감했어요. 돈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내가 벌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컸으니까 대화하면서 야 너가 학교 다닐 때 쓰는 경비가 얼마인 줄 알아? 너 그런 거 얘기해주고 하면 예전에는 잘 안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자라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도 뭐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좀 주는 것 내가 드리는 것 내가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 정말 비교한다면 작은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권사님을 만났어요. 식당에서. 그래서 딱 인사를 했더니 오늘이 결혼 50주년이래요. 결혼 50주년 기념일이라 가지고 딸이 엄마하고 아빠를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딸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식당에서 한마디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주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주 기분이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얻어먹겠어요? 아니죠. 하지만 그 딸이 다 커서 성장해서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권사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지켜보는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도 그겁니다.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자라다가 보니까 자식이 어른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형제를 생각하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밖에 몰랐어요. 나만 아는 것도 힘들었어요. 나만 생각하는 것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뭐 내가 뭐 잘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기도했다고 뭐 했다 그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잔 라일의 그 책을 보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은혜 안에 자라고 있는가?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서 겸손해진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게 되니까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 세상을 향한 그 겸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것이 자라날 것 같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런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예전에는 이런 것이 뭐 이런 것까지 기뻐해야 할 정도로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믿음이 그 다음에 충성이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생각나세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충성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사랑하라고 막 그래서 사랑이 됩니까? 억지로 하면은 하는 척만 하지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막 억지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내 삶이, 내 생활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노하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대해서 가지 않고, 내 말도 말 하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뭐 그런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당신 좀 뭔가 변한 것 같아. 말이 좀 변했어. 태도가 변했어. 생활이 변했어. 뭐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 뭐를 많이 보세요? 어느 순간 그렇게 재미있던 게 재미가 없어져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찬송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막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을 몰라도요, 유튜브를 잘 하지 못해도요, 관심을 가지면,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관심이 있으면 사람을 붙잡고 물어서 봐서라도 그렇게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중요해요. 갑자기 유튜브가 안 돼요.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카톡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거 놔둘 수 있어요? 에이, 카톡 없어도 돼. 뭐 유튜브 안 보면 되지. 뭐 정말 솔직히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당장 이 전화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노인센터에서,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의외로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핸드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튜브를 어떻게 잘하는가, 핸드폰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나는 어르신들은 별로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그 클래스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만큼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전화기 쓰는 걸 보면은 저도 솔직히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혜영에게 전화해줘. 뭐 제가 이렇게 아이폰 그 전화기로 그렇게 그 시리 같은 거 뭐지 그 시리인가 뭐라고 지금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그 하는 게 있어요. 콜하면은 그 알렉스 뭐 해가지고 알렉스 해가지고 하면은 딱 되잖아요. 이렇게 콜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딱 누르잖아요. 딱 전화기 들고 엄마한테 전화해. 뭐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전화해.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너 일어나야 된다 했더니 딱 내일 아침 6시 반으로 알람 셋업해. 딱 그렇게 하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쓰세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국 갔는데 한국 택시 탔잖아요. 여러분 나이 많은 택시 운전 기사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지도를 사용하냐면 카카오 맵을 사용하는데 딱 이 그 보이스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명지대학교, 홍익대학교를 찾아줘.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뭐 구글맵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막 써가지고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샌프란시스코 출장 다녀오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운전기사 없는 택시를 탔다는 거예요. 운전기사 없는 택시를 탔는데 너무너무 편하더래요. AI가 얼마나 이 발전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과학자가 우리가 AI가 분명히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한 우리가 평소보다 한 서너 배 정도의 그 편리함을 느낀다면 편리함을 누린다면 천재들은 그 AI를 통해서 100배의 유익을 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두세 배 정도의 그런 어떠한 유익을 경험해도 와 하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100배 정도의 유익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경쟁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가 보면 능숙해지고 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 분야에서 분명히 잘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장하고 자라고 분명히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구나.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그러면서 내 삶이 영향을 받아서 정말 내 삶이 거룩하고 또 정결한 삶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 우리의 그 삶이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냐면 이웃을 향한 어떠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엄마에게 양보하고 나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라면서 깨닫게 되면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 그만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책에 보면은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된대요.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훈련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훈련되는 겁니다. 야생마가 그 사람이 타기에 합당한 존재로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성질이 있어요. 어떤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도 말하는 저의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제가 좀 셉니다. 많이 안 그러려고 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떠한 기질적으로 막 급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내 말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듣는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는데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목사의 단점이에요. 이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벌써 답답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나름대로 그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속마음을 터놔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급해가지고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얘가 탁 그냥 그러면서 내가 벌써 원, 투, 쓰리를 탁 이렇게 그냥 설교하는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들도 상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상담을 잘한다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막 말하다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혼자 답을 찾는데요. 말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데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목사까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다 뻔히 나도 알고 있는데 1, 2, 3, 4를 강요를 해버리면은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내 행동. 어떤 사람이 이겼어요? 자, 이렇게. 나는 솔직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나 못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좀. 그런데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속 편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할 말 다 해요. 그리고 저는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또 풀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조심하기는 했지. 아내가 저한테 한번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사람 속 다 뒤집어서 놓고서 본인 혼자서 뭐라 그럴까 편안하게 아, 해결됐다고 와가지고 나는 아직 내 감정, 그 감정 당신이 나한테 세게 한 그 말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아, 지금 그거를 갖다가 지금 뭐랄까 식지도 않았는데 속 다 뒤집어 놓고 와가지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면은 사람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기다려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맞을지라도. 목사가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 있겠어요? 다 맞는 말만 하지. 그런데 나도 하지 못할 얘기. 그러니까 나도 행하지 않을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못할 것을 다 원투쓰리 다 얘기하면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더 커지면은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정말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고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바자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예산으로 따진다면 적지 않은 부분이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계산해 본다면 좀 아까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그런 어떠한 제 자신의 좀 갈등 아닌 갈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라고 목사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정말 많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어요? 우리가 당회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견을 일단 조율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안주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정말 목사에게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뭐 비전이 뭡니까? 꿈은 뭡니까? 목사님이 비전을 얘기해주고 꿈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꿈하고 비전을 왜 말 못하겠어요? 하면은 대부분 그것이 막상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골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우선순위는 뭐냐? 일단 KM, 우리 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영어권도 잘 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항상 지금까지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 나이 드신 분과 다음 영어권을 위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좀 약간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 분들도 애 키우고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힘든데 너무나 많은 어떤 희생을 헌신을 갑자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주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같이 가는 것,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 두 명이 딱 앉아있는데 우리 영어권이 아니라 그래도 영어도 잘하는 분인데 이제 KM 청년부로 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한국어권 청년부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치? 그러면은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나? 담당한 뭐 목사님이나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우리 두 사람한테 우리 은혜하고 예린이한테 남자 한 명씩 데리고 와라 뭐 아니면 뭐 사람 한 명씩 데리고 와라 어사인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다음 주까지 뭐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들 꼬셔가지고 데려와라 그러면은 다음 주도 교회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득합니다. 제가 가서 얘기해야 되겠죠. 제가 가서 사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영비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그 뭐죠 꽃꽂이를 해요. 이 토요일 날 이 밤중에 와가지고 우리 덴박 집사님이 참 착한 거예요. 뭐 다 해놓고 온다고 하지만 제가 꽃꽂이 하는 걸 보면 아이고 집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거 불안해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할까. 이거 한 시간 안에 못해요. 몇 시간씩 걸린다. 자, 그러니까 목사가 이거 해라고 해가지고 매주 3시간씩 최소 2, 3시간씩 하는 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제가 시켜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주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부엌 봉사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엌 봉사하는 분들이 추중에 나와 계세요. 아니 왜 추중에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배추를 담그는 거예요. 김치를 담그는 한 말, 배추를 담그는 게. 배추를 담그는 게 아니라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김치값이 비싸가지고 오더하면은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추 이거 싸게 사다가 담그면은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담그는 게 쉬워요? 그냥 우리 작년 회장님이 열심히 담그기 시작해가지고 다 김치를 담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는 사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 먹으면 사 먹은 거고 만드는 만드는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지. 정말 조금이라도 더 프레시하고 맛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시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마음이 뭐예요? 선교하는 마음이에요. 전도하는 마음이에요. 그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는 정말 섬김이 있는가? 나는 누구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재정부를 담당한 장로님도 주중에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산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 당회 한다고. 자기 일도 많고 힘들지만 뭐 잘하지 못하지만 참 익숙하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정말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뭐 중보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뭐 누가 기도하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직분, 은사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거기 책을 보면은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어떠한 그 성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다 연결되는 거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의무입니다. 기도가 의무라는 것은 기도가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쉬어요?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몸이 아파요. 의사가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약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기분 안 나쁘다. 기분이 그 안 내킨다고 약을 안 먹으면 돼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기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의 도구로 주신 것들을 그것 자체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의무에 당연한 것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내가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돼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지만 뭐 저는 제가 말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은혜를 물론 성령의 어떤 교통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언제냐면 찬양할 때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죠. 찬양할 때 같이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저도 기뻐할 때가 기뻐. 저도 기뻐요. 그냥 제 귀신 등으로도 같이 정말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떨 때는 같이 박수를 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때로는 조용히 찬양할 때, 정말 야, 이게 같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구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혼자 뭐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외롭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외로워요? 그래서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실수록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세들 KM이 더 잘 모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더 성장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일도 조그만한 일도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정리해야 돼요.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거는 정리해야 돼요. 내 말,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가는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항상 열심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은 뭐예요? 예수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르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말씀으로 충만한가를 돌아보는 것이고 말씀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내가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읽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규칙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능력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표대,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간다는 것은 함께 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는 거예요. 나 혼자 확 독불장군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해병대, 뮤디티, 훈련 볼 때요. 훈련하는 거 보세요. 뭐를 가르쳐요? 같이 가는 거. 끝까지 같이 가는 거를 가르칩니다. 혼자서 뭐 건강한 사람, 혼자 체력 남은 사람 혼자 쑥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남은 사람이 좀 뒤처지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그래서 여러분 봤잖아요. 그 고무보트 머리에 이고 뭐 밥도 먹고 뭐하고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부상을 당할 때 동료가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상당한 동료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서로를 믿게 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은사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은사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하세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돼요. 부담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면 이게 또 기쁨이 되고 또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